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나누고 있습니다. 자, 12장 3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큰 은사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5절 나누었고요. 오늘 6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선한 걸 기뻐합니까? 악한 걸 기뻐합니까? 여러분 적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내용이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즉 사랑의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했어요. 사랑은 시험을 통과하고 끝까지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사랑이란 추상적인 단어임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추상적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생활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요. 사랑은 인내의 자비를 통해서 행동 속에 표현되어야 하고 자랑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나눠보는데 이제 그 8절 이 두 번째 단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사랑의 영원성 즉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상고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8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는 것인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끝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영원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브라우니라고 하는 그 학자는 시인이면서도 나는 한때 사랑했네라는 그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기도 했는데 그 시에서 이제 여자분이에요. 그분은 그들은 한때 사랑했다고 꿈꾸었던 그 사람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네. 그리고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다네. 사랑은 영혼을 그 품 안에 안는다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피하지도 아니하고 꺼지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마치 볕집처럼 폴폴 타오르는 감정적인 사랑은 곧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사랑했다가 싸우고 하는 그러한 이유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결속시켜주는 사랑, 그러한 사랑인데 그냥 뭐 후루룩 타오르는 사랑은 결속시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품에 안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고 그분의 사랑을 뭐 호도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되시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맞는 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더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은 우산을 가지고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불신앙의 우산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뭐 그 누구도 인류 그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린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뭐 매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뭐 얼마나 그 애들이니까 미국이라도 개구쟁이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매기 목사님은 아주 모범적인 소년이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모인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맞는 거라고요. 뭐 우리가 개구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치 아니하시고 뭐 착한 어린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입장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부인하고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언도 이루어지게 되며 또 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고 역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방언도 그치게 될 것이고 지식도 폐하게 될 것이다. 수십 년 전의 과학은 이미 옛날의 학문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의 과학은 내일의 과학에 또한 자리를 양보하게 될 것이고요. 지식은 자꾸 진보하는 것이고 또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만은요?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 자, 9절로 10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로 12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심의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물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의하나 여러분은 아마도 저를 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여러분이 본 것은 한 벌의 옷과 뭐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은 정말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을 참으로 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그때 주께서 저를 아신 것 같이 저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매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매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이때 매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13절로 가보세요.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으므로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믿음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바울은 추상적인 용어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3장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제 14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 14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령한 은사를 다루는 부분에 와 있는 거죠. 14장에서 우리는 은사의 수요를 보게 됩니다. 은사들은 다양한 가운데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찌 보면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각 지체들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의 몸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러나 손과 발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눈은 귀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귀는 눈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신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거기에서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끝에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층 더 훌륭한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13장 전체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강조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은사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당연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예언의 열매를 뭐 보시다시피 구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는 거죠. 아주 신실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차라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생활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 1절을 보았을 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방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장 전체를 통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그의 속내가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이요, 냉정을 찾으시고 광신주의나 감정적인 흥분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방언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에서 방언도 그치게 된다 하는 말을 어찌 보면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로버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은사들 가운데 방언이 맨 먼저 그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 3세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본 구절은 전체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설명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의 다른 글들을 통하여 연구해 보면 곧 분명해진다. 그러면서 왜 방언이 가장 먼저 그쳤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온전치 못함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말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흥미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거나 설교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어찌 보면 그 매기 목사님처럼 터키에 갔을 때 깨달았다고 봅니다.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들의 그 폐허를 방문해 보게 되는데요. 진짜 그 흔적이 없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 교회들에서 설교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내륙을 지나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나톨리아로 이렇게 바울이 아마 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바울이 고향 다소로부터 그곳을 거쳐서 또 아나톨리아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뭐 누구든지 알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안다고요. 그 거리가 뭐 진짜 수백 킬로가 된다고요. 그곳에는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분명히 오순절날의 사도들처럼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게 되었는데 아마 엄청나게 놀랬겠죠. 바울은 아마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방언을 원한다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해라. 이렇게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 성경번역위원회 기관들을 세우셔서 성경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방언운동입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위원회가 모든 인류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비전을 갖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보다 더 큰 방언운동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들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바울이 말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방언이란 황홀하며 신비스러운 언어가 아니죠. 방언은 혼합된 광시곡의 연속이 아닙니다. 바울은 외국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말로 말했던 것입니다. 참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이 사랑에 관한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쭉 보게 될 것인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러한 말로 그 시작되는 것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